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도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구절이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원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암송을 잘 못합니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창의력을 주고 기억력을 뺏어가셨기 때문에 암송을 정말 못하는데 제가 암송하는 몇안 되는 성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 번역이 나와가지고 제가 외우는 버전이랑 좀 달라서 네, 좀 아쉬움이 있는데 굉장히 그만큼 유명한 구절이죠.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를 묵상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그냥 쭉 읽다 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앞에 부분은 난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고요. 뒤에 부분 어떻게 하면? 말씀을 열심히 보면 어떻게 한다?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화되기 쉬운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루에 성경을 꾸준히 본다면, 말씀을 굉장히 암송한다면, 혹은 성경에서 시킨 일을 잘 지킨다면 그 다음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조건절로 많이 해석되는 문장들입니다. 하지만 문장을 잘 보시면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보면 복을 받는다 라고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복이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 다른 표현으로 넌 그런 사람이니 너복 받았구나 라고 얘기하는 브레싱의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되도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는 저 사람을 볼때저 사람 갖고 있는 어떤 성품, 성향, 스타일을 보면서 야, 쟤는 복받았어.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저런 성격, 저런 외모를 갖고 태어났나? 참 복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쟤는 참 복받았어. 쟤는 어떻게 주의 말씀을 저렇게 주야로 묵상하고 쟤는 어떻게 저렇지 않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쟤는 참 복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이것 자체가 브레싱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걸 해내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들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 좀 안 좋은, 문제적 인간형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복이 있는 사람, 좋은, 이상적 인간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어떤 사람을 문제적 인간으로 얘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을 이상적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적 인간. 이 문제적 인간에서는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쵸? 연결됩니다. 꾀는 뭡니까? 생각입니다. 그쵸? 어떤 꾀, 어떤 생각을 하고, 길은 뭐죠? 액션이죠. 행동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액션을 하고, 자리는 뭐죠?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고, 이걸 얘기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서, 그것을 액션해서, 어떤 생각과 액션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는 사람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쵸? 여기에 선악과 두 개가 다 들어가겠죠? 여기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 이렇게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생각을 해서 그것을 액션, 죄인의 길이죠. 액션하고 그래서 오만해지는 것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악과 오만이란 막연한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전제구를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에게서는 악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겠죠. 그렇죠? 기독교에서는 무엇을 악으로 얘기합니까? 기독교에서는 자기중심성을 악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우리는 자꾸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단어를 어떤 소신이나 자기확신으로 오해하는데요. 여러분, 소신이나 자기확신은 좋은 것입니다. 그쵸? 저도 되게 소신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자기확신 있어 보이죠. 저는 자기가 하는 말은 다 맞다고 생각하는 표정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쵸? 저는 소신도 있고 자기확신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신과 자기확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판단의 근거로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욕망을 자기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으로 보는 사람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자기조차 자기 욕망에 부합하자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조차 자기 욕망에 부합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내 얼굴이 주목될 수 없는 얼굴입니다. 그럼 어떻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징계하고 분노합니다. 너 왜 그렇게 생겼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되게 잘 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내 자신은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자기에 대해서 정죄하고 외면합니다. 너는 이거밖에 안 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난 사람들이랑 좀 더 스킨십이, 사람들이랑 되게 관계를 잘하는 사람, 역동적인 사람이기 쉽습니다. 근데 난 내 성격이 소극적입니다. 그러면은 또 자기를 싫어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자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왜요? 어떤 사람도 자기의 욕망을 부합할 만한 최적화된 모든 자기 자신의 조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내가 원하는 어떤 욕망을 최적화시키는 것이 삶의 기준인 사람. 나는 편안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자기 욕망을 갖고 있는데, 이 자기 욕망을 갖고 있어서 이것을 뭐예요? 이것으로 생각하고, 욕망을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욕망으로 말미암아 생각합니다. 욕망으로 생각하고 욕망으로 실행하며, 그렇게 생각하고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잘 사는 것이라고 완전한 자기확신의 상태, 오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뭐예요? 이상적이지 않은 인간형, 문제적인 인간형으로 성경은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표현하나요? 이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라는 게 무엇인가요? 시류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요, 바람이 잘만 불면, 바람은 잘만 타면 하늘꽃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쵸? 시류. 이 시류에 내가 몸을 한번 잘만 얹으면요, 그것을 타고 하늘 끝까지 세상 높은지 모르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멈추면 쓰레기처럼 땅을 뒹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적 인간은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라봅니까? 세상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세상은 이래. 그러니까 그 세상을 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참된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라는 식의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에게 지식이랑, 이 사람에게 지혜랑, 이 사람에게 정보랑, 요즘 세상이 어떻다. 까지 해서 끝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끝난다는 의미가 뭐죠? 그러니까 내 욕망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접근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람을 부면 바람을 타는 사람입니다. 시류를 잘 타면 하늘 끝까지 올라가기도 해서, 반대편에 있는 어떤 나무의 이미지와, 여러분 바람 잘 탄 겨가 큰 나무보다 작겠습니까? 크겠습니까? 훨씬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바람이 끊어지면 땅바닥을 뒹구는 인생으로 이 부정적인 인간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문제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복 없는 사람의 세 가지 캐릭터 모습입니다. 그럼 그 반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3단 논법이 같이 적용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적용되겠죠?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가 아니라 어떤 선인의 꾀가 있을 것이고,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이 있을 것이며,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한 자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생각과 행동과 그래서 그 사람됨까지의 3단 논법이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그가 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가 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행동하며,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3단 논법에서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의의 기준. 본문에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전체적인 주제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악의 기준은 자기 중심성이었다면 의의 기준은 무엇이죠?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말이 좀 딱딱하지니까 우리한테 좀 편하게 바꿔봅시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굉장히 동감되고 체화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라고 표현하죠. 첫 번째, 뭘 전제합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의의 기준, 바른 기준이 뭔지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먼저 전제됩니다. 그렇죠? 그 전에 부정적인 인간형은 그것들을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않죠.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진짜 맞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익한 게 무엇인가만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유익은 욕망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새로운, 이상적인, 건강한, 복된, 제대로 된 인간형의 첫 번째 스타트는 뭡니까? 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까? 뭐가 맞느냐에 대한 생각. 뭐가 진짜 맞느냐? 나한테 유익한 거, 나한테 해로운 거 이런 거 말고 뭐가 진짜 맞는 것이냐?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 되어야 되며 나의 일에는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행동과 지금의 내 세상은 어떤 식으로 재평가되어야 되느냐라는 뭐예요? 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의에 대해서 어떤 상태예요? 체화, 동감된 상태죠. 의에 대해서 동감된 상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다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서요? 예, 그것도 힘듭니다. 그럼 근데 목사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생각을 모르면. 그쵸? 그럼 목사가 힘들어요.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힘들죠. 자기 생각인데 하나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공이 저에게 넘어와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 생각인지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생각을 배우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행복해지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하나님 생각이 뭔지 몰랐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 인양 살아가다가 하나님 생각을 알았어요. 그게 맞는 게 동의가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죠? 왜요? 그것은 내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 욕망이 억압돼야 되고 내 욕망이 절제돼야 되고 욕망보다 더 의미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의 피로감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뭐예요? 맞는 게 무엇인지 알았으나 그 맞음이 좋지 않을 때 그것이 기독교인의 피로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율법이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였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싫어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상태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 맞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는 빛이 왔을 때 어둠을 더 사랑해서 어두운 곳으로 피해나가는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상적인 사람, 제대로 된 사람, 복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의에 동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가 의의가 마음에 들어지는 상태입니다. 이건 내가 생각함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부어주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내 기본적인 뿌리가 바뀌는 것이죠. 내 이해관계에 맞는 게 좋았던 사람이 내 이해관계에 맞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께 맞는 것, 세상에 좋은 것, 사랑의 기준 이런 게 나에게 나도 그게 정말 좋다라고 체화되는 상태, 동감되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이상적인 사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고요.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십니까? 하여튼 이것이 동감의 상태입니다. 세 번째,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외운다는 얘기 아닙니다. 계속 생각한다는 단순한 의미 아닙니다. 주야, 주야는 시간을 상징합니다. 무슨 것이? 그러니까 세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가 이해되고 동감되어서 모든 시간 속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현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행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현실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상적인 사람은 그래서 같은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꽤, 길, 자리, 생각, 동감, 그래서 그것을 말미암는 구현화까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해 나가고 그 하나님의 생각에 동감되어지며 그 동감되는 것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동감된 내용들이 나한테 기억되어져서 내 삶의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사용되어질 때 그래서 나에게 온전히 구현되는 상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런 사람이 이상적인 사람이며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면 너는 바로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네가 이런 복을 받기를 추구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드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새입니다. 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대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대에서 아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 포인트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새해 기대해야 되는 것이 어떤 일이 생겼다,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내가 올해는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위시로 새해를 접근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새해 기분은 3일을 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이런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위시를 갖고 새해를 시작하죠. 지금까지는 그 새해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출근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깨닫게 되죠. 한 해가 바뀌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고 난 똑같은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해가 됐건 뭐 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새해가 된다는 건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된다는 건 새로운 환경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내가 될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 막연한 분위기에 속으십니까? 새해가 됐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습니까? 뭐가 바뀌겠습니까? 저는 새해 39번째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새해가 됐다는 것 자체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바뀌는 해가 있습니다. 새해가 되는 것 자체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해를 계기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추구를 시작할 때 그 새해는 바뀌는 새해로 나에게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한국인 정서 그리고 일반적인 종교성이 갖고 있는 보편성,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무엇인가 행운이 찾아올 것 같은, 무엇인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은, 하나님 올해는 좀 좋은 일을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막연한 위시, 여러분들 그것을 안고 가신다면 여러분들 2, 3월이 되기 전에 실망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나 체념하는 마음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생기겠죠. 하지만은 다른 해들과 비슷하게 생길 것입니다. 올해는 행운과 불행이 같이 있을 것이며 성공과 실패가 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 올 한 해 동안 담겨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막연한 기대감을 갖지 말고 명확한 추구를 가지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추구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명확한 추구가 없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이 한 해도 바람이 하는 겨처럼 시루에 휘둘려서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살아 버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시루를 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시냇가에 뿌리 깊은 나무 같은 이런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바람이 나는 겨는 시루를 탑니다. 아니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을 타지 않습니다. 바람을 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순풍이 불면 순풍과 함께 자기의 잎사귀들을 아름답게 흩날릴 것이지만 역풍이 불면 바람에 상관없이 그 바람에 대립하여 견뎌낼 것입니다. 그것이 나무입니다. 바람과 상관없습니다. 무엇과 상관이 있습니까? 뿌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나무가 왜 쓰러집니까? 바람이 강해서요? 아니요. 뿌리가 약해서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바람이 강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어떻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류가 어떻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뿌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 뿌리가 공고하게 박혀져 있고 그 뿌리가 시냇가까지 다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시냇가, 말씀의 시냇가, 하나님의 의라는 시냇가,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그 기준에 동감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기준을 일구어내는 그 하나님께 다가 있는 그 시냇가까지 다가가 있는 그 뿌리가 나에게 있는 것. 이것이 나무 같은 사람의 상징성입니다.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겨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것들 명확하게 결정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 결정에 많이 흔들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면은 나무라고 다들 얘기하지만 이 문을 닫고 나아가면 겨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긴요? 별로 한 거 없는데 대박난 사람들이죠. 어쩌다가 우연히 좋은 기회의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쉽게 인생이 풀려나간 사람들이죠. 바람을 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나에겐 그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가를 기다리고 그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다고 시내를 원망한다면 여러분, 신에는 바람을 불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우리가 저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가 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실 뿌리 깊은 나무를 많이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뿌리도 내리고 싶고 바람도 타고 싶습니다. 얼마나 복잡해지는 건지 아시겠죠? 복잡해지는 겁니다. 뿌리도 어설프게 내리면서 바람도 타고 싶습니다. 기독교인과 의인으로서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서도 뭔가 일을 잘 풀리고 싶습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뿌리가 좀 깊어지면 바람을 잘 안 탑니다. 그리고 바람을 타면 뿌리란 게 없게 느껴지게 되죠. 결정을 하십시오. 어느 쪽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나무의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떠한 바람이 불길 기다리는 올해 좋은 일이 생기길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길 추구하는 나무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자의결단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무의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자의결단을 하신다면 어떻게 나무의 숨의 사람이 이 나무의 사람이 되어갈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플래닝 해내셔야 됩니다. 이미 나무의 사람이 되어가는 방법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나무의 사람이 되려면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성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내 성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 변화, 내적 방향성의 갱신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내 안에 그것이 일상화되는, 내 안에 그것이 기억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일상화될 수 있는 어떤 내 안의 계획과 플랜과 계획들과 어떤 이정표들이 나에게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만들어갈 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어서도 아무런 그러한 기대와 추구를 갖지 않고 어느 날 아 하나님 저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올해는요 라고 얘기하고 5월쯤에 나 좀 나무 같아졌나? 아, 나무같이 안 됐네? 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부터 그 사람이 되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그래도 여러분들이 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할 때 하나님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브레스업트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 정신입니다. 이게 가짜 나무인데 아시죠? 자꾸 어떻게 이 나무를 심으셨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여러분들의 상상력과 믿음을 축복합니다. 나무의 숨. 내가 숨을 쉬면 세상이 숨을 쉰다. 우리는 이기에 해로운 숨을 쉬다가 이젠 이타에 이로운 숨을 쉬는 것이 교회 목표입니다. 남의 숨을 쉬려면 무엇을 하자고 했습니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나무의 이미지, 여기서 생각하는 말씀의 중심이 이 교회의 모토이고 기조이고 주제 성구가 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결론만 물어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이 남자예요? 저 남자예요? 이 직장이에요? 저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결혼하는 건데?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호응하겠다니까요? 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세상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되게 여러분들의 질문이 쉬워 보이시죠? 그것은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수능을 보고 있습니다. 3번 문제 답이 2번입니까? 3번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수학이란? 덧셈, 뺄셈, 공식, 분열, 함수, 막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가 막힙니다. 아니, 2번, 3번, 이 말이 어려워요? 하나님, 2번 해보세요. 3번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이 남자예요, 저 남자예요. 주의 뜻을 가르쳐주면 주의 뜻대로 하겠다니까요. 쉽게 생각합니다. 아주 쉽다고 생각하죠. 근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에도 반응하시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여기서 무슨 뜻이세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매번 수학이란 이런 얘기를 꺼내십니다. 하나님 저 어렵습니다. 저를 도우세요. 이거 어떻게 도와주실래요? 라고 얘기하면 내가 살아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살아있고 나는 의롭고 난 전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갑자기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럼 잘나셨네요 막 이런 생각 듭니다. 급하다니까 왜 그 얘기부터 하세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진짜 믿는다면 문제가 절반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믿는다면 지금 내가 무슨 두려움을 내려놓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 내가 전능하다. 두 가지만 알아도 이 사람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하셔야 됩니까? 배우셔야 됩니다. 배운다는 건 맨 바닥에 1, 2, 3, 4번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원론을 배우고 강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인생의 질문만을 가지고 인생에 대한 대답만을 가지고 주의 뜻을 알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의고사 문제 100개를 내놓고 거기에 대한 1, 2, 3, 4, 우리 집밥 그 정답들을 아무리 불러보자봤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가치로 하시고 어떤 세상을 추구하시며 나란 어떤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꿈을 꾸고 살아가야 하는가이며 그럴 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이라는 게 무엇이며 근본적인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를 합니다. 양육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손님들이 좀 많이 오셔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를 약간 잘못 잡으셔서 교회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 해의 성경 공부를 1년 동안 해왔습니다. 역대하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를 소중히 여기셨다면 2시간씩 투자하셨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창세기부터 역대까지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왜요? 강의는 탁월하니까요. 저는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들으신 분들도 다들 그러십니다. 그리고는 안 오시죠. 여러분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기분 좋게 예배 한번 드린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 한 권 얼마나 다행입니까? 불교는 80,000대장경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한 권. 이 한 권의 기본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오전에 10장을 읽고 그것을 공부하고 3년을 하시면 한 권을 뜰 수 있습니다. 왜 3년이나 걸리냐고요? 신도를 조금밖에 못 나가니까. 왜요? 한 권씩 읽어보라고 해봤더니 아무도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10장으로. 주중에 읽어보라고 했더니 아무도 못 읽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와서 읽으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3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오실 수 있다면, 여러분이 좀 더 많이 읽으실 수 있다면 6개월에도 뛰어질 수 있고 1년에도 뛰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한다면. 하지만 학생은 힘들겠죠. 직장인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이해된다면 여러분들 머리 최소한 하나님의 뜻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양육받는 것들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회 정보들을 새로 접하면서 내게 유익한 어떤 정보들이 아니라 내가 인문학적인 것들, 정치적인 것들, 사회적인 것들,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고자 공부하고 고민하면 그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뜻을 이해하려고, 뿌리 깊은 나무가 되려고, 내 뿌리가 시냇가까지 닿기 위해서 내가 그것들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처음엔 이해가 어려워 보이시죠? 1단계가 지나면 세상에서 이해가 제일 쉬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동감이 너무 어렵습니다. 동감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동감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감은 나 혼자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는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이건 줄 알겠는데 내 마음은 여기 있고 이 간극의 자리에 집중하며 그 간극에 괴로워하며 하나님 이 두 마음 된 나를 어찌 해야 되냐고 주님께 은혜를 달라고 나를 바꿔달라고 간구하고 몸부림치고 내가 여기에서 결단하는 것들이 있어 이것들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아 공부는 쭉 해봤는데 제 마음엔 안 드네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간극에 직면하면서 자기가 간구하고 자기가 결단하는 자기 몸부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그 사람의 의지를 그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동감의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기준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하고 외면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기준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들을 직면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간극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다고. 이것이 동감의 싸움입니다. 그쵸?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농담처럼 얘기하고 우리가 다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원래 주일의 은혜는 수요일까지만 기억되는 거잖아요. 그쵸? 원래 개인 기도는 화요일 정도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이 우리 교회가 만들어낸 경험치의 일반입니다. 그렇죠? 왜요? 여러분들끼리 셀라눔을 하시면서 아 나는 주일날 되게 은혜로웠는데 아 수요일날 됐더니 기도를 안 해. 너도 그러니? 나도 그런다. 나도 그러는데 아 수요일이구나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수요일 원래 진리 은혜는 수요일까지.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그럼 목금 가는 친구는 아 난 신앙이 좋구나라고 생각하고 문 열면서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시면 아 난 신앙이 약하구나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 주변 사람의 경험을 일반화하지 마시고 보편화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건 속임수입니다. 이 시대, 요즘 사람들,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대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기준과 상식을 갖고 살아갔습니까? 중세시대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마녀를 불태웠습니다. 사람을 불지르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 그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생각할 것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노예가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노예로 태어났으면 노예로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 이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그런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 이건 주의 말씀에 안 맞는 거 아닌가? 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갱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 위해서 지지받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안일함을, 여러분들의 방만함을 주변인들에서 지지받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억의 싸움입니다. 어려운 싸움이죠. 은혜 받고 동감됐는데 그 은혜와 동감한 사람이 신앙이 뚝 떨어지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냥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깔끔하게. 여기 정말 하나님의 신비죠, 이게. 사단의 신비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군요. 깔끔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냥. 왜요? 다른 것들을 생각하느라. 그렇죠? 나쁜 사람 아닙니다. 의롭지 않지 않습니다. 동감이 없지 않습니다. 동감하고 동의하고 동감합니다. 그런데요, 그 동의와 동감에 자주 말씀드리죠. 그 폴더 자체가 다 작습니다. 다른 폴더는 크고요. 연애 폴더, 가정 폴더, 직업 폴더. 이 폴더는 되게 크고요. 이 폴더, 신앙 폴더는 되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속 어떻게 돼요? 잊혀져 가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보면 정말 은혜롭습니다. 왜요? 개인적으로 목사랑 얘기할 때 무슨 폴더를 엽니까? 신앙 폴더를 클릭해서 열죠. 그럼 그 안에 풍성한 간증과 은혜와 동의와 동감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저는 걔가 굉장히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느끼고 감동하며 돌아옵니다. 근데 지켜보면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폴더 자체가 작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키우셔야 됩니다. 넓히셔야 됩니다. 내 안에 기억의 스팟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내 일상 가운데. 그것이 큐티이건, 그것이 개인기도이건, 말씀을 내가 무슨 핸드폰 바탕에 적어놓는 것이건, 어떤 방식으로든 기억의 스팟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기준과 그 생각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너무 욕심부리지는 마십시오. 차근차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막 기억하고 싶어 죽겠는데 막상 회사에 들어가면 기억할 일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는 여기에 룰대로 들어가고 여기서는 여기에 관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억할 일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나쁜 게 아니라 이해력이 나쁜 겁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지킬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는 기준과 이해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해가 없으니까 기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억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겠고 그것에 동감하긴 하는데 막상 가면 까먹는 것이 기억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러신 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이 3단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이 나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오래 걸리는 겁니다. 뭐 오래 걸립니다. 이거 평생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오늘 어제 저녁에 안 오시고 오늘 오신 분들 좀 죄송해요. 어제 저녁에 따뜻한 거라고 오늘 좀 이렇게 다른 분이 이걸 맞춘 건데. 따뜻한 설교는 내일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테니까 인터넷으로 한 번 더 들으시고 조금 까칠하게 얘기해 봅시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하기에 숨 쉴 틈 없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옛날 사람들 신앙생활하기 좋았습니다. 왜요? 옛날 사람들은요 어찌됐건 일이 빨리 끝납니다. 그렇죠? 일이 빨리 끝납니다. 일이 빨리 끝나요. 원주민들 신앙생활하기 좋습니다. 왜요? 셋이면 끝납니다. 사람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끝나고 6시, 6시 반쯤 집에 도착해서 씻고 밥 먹고 그리고 테레비 한 프로 보고 얘기할 것도 얘기하고 인터넷도 잠깐 보고 그렇게 7시 반, 8시 반, 9시 반 정도 한 3시간 쓰고 아 그래 그래도 내가 기도 좀 하고 자야지 해서 성경도 좀 읽고 기도 좀 하고 한 10시 반쯤 자고 이러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래야 되는데 집에 한 8시 반, 9시 반 이렇게 들어와서 회사에서 다 못한 일들을 꺼내들고 그렇죠? 내일 할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 생각을 끊어내느라 또 무한도전 같은 거 보면 아 왜 이렇게 병적으로 웃고 그렇게까지 웃긴 것 같지 않은데 웃고 그러다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또 내일이 다가오고 막 두렵고 막 분노가 느껴지고 슬프고 또 빨리 자야겠고 자고 해가 뜨고 이게 한국교회 한국사회 문제입니다. 자꾸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지만 한국사회는 신앙생활을 정말 어려운 사회입니다. 아 이렇게 풍요로운데도 네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덜 풍요롭고요 덜 풍요롭고 이렇게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되게 은혜로웠다고 하잖아요. 막 사경회를 뭐 내가 며칠을 걸어가서 일주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씀을 듣고 야 정말 은혜로웠다고 하지. 은혜로웠죠. 왜요? 겨울에 쉬셨어요. 겨울에 쭉 쉬셨고요. 특별한 오락거리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은혜를 알아요. 근데 어디서 사경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가서 아침, 점심, 저녁 예배 다 참석하고 또 주면 또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물론 동전의 양면처럼 이 시대의 장점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시대의 장점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숨쉴 틈 없이 바꾼 게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숨쉴 틈 없다고 숨을 안 쉬니까 문제입니다. 여러분 숨쉴 틈이 없다고 숨을 안 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숨을 안 쉬면 죽으니까요. 무슨 뜻이에요? 절박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아시죠? 내가 은혜가 있다가 기도의 호흡을, 말씀의 호흡을, 예배 호흡을 잃어버리면 내 영이 현저히 위축된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내 영적인 감성의 생각들이 현저히 변화되거나 퇴화되는 걸 아실 것입니다.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죽어갑니다. 쇠약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큰 위기감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충분히 절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숨 쉴 수 없이 바쁜 세상이 문제이지만 그런 바람이 어렵다고 하기엔 내 뿌리가 연약한 게 문제라는 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숨 쉴 틈 없이 바쁘다고 숨을 안 쉬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비장해지십시오. 내가 숨 쉴 틈 없이 바쁜 사이에서도 숨을 쉬어낼 때 여러분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꼭 30분 무릎 꿇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께 응답하십니다. 운전하면서 하는 기도에서도 응답하십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다면 들어 누웠는데도 나는 입을 다물고 있는데 내 안에서 정말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내 안에 갈급함이 있다면, 내 안에 갈등, 간절함이 있다면, 내 안에 절박함이 있다면 그런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충분히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안 자도 아 맞아 그거 해야 되는데 아 맞아 저거 해야 되는데 지난주 설교가 뭐였더라 야 이렇게 새까맣게 까먹네 나 되게 재밌다 하고 혼자 피식 웃고 그러다 졸리고 자고 그러면 잠이 많아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잠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절박함이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 나무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어야지 그 절박함이 나옵니다. 소망에 인내. 뷰가 커져야 오늘의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자꾸 타협하는지 아십니까? 뷰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다지 나무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나무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그 되고 싶어 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지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여기까지는 제가 항상 했던 설교입니다.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되게 좋아하고요. 이런 식으로 되게 감동받고요. 이 말씀의 기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많이 읽으면서도 이 부분이 마지막인데 많이 읽으면서도 한 번도 은혜받지 못했던 단어가 이번에 보였습니다. 한 번도 제가 인정하지 않았던 단어가 이번에 보였습니다. 이것입니다. 1장 3절에 있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기복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기독교를 믿는 것이 굉장히 개인에게 위험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굉장히 경계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형통하리라 이런 단어를 약간 알레르기처럼 싫어합니다. 근데 오늘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보였습니다. 네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 좀 시니컬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도 약간 시니컬한 부분이 있고요. 오늘 설교도 약간 시니컬하게 한 것 같습니다. 시니컬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맞는지 압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해야 돼요. 그럼 사람이 시니컬해집니다. 이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전쟁에 못 이길 거예요. 근데도 난 군인이니까 나가야 돼요. 하면 사람이 시니컬해집니다. 저는 저에게 이 형통의 단어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런 시니컬의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직면했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자주 표현하고 여전히 그런 식의 생각들이 많은 것입니다. 내가 바른 가치를 추구해 나간다면 성공과 실패는 상관없다. 의미 있는 실패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맞습니다. 의미 있는 실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바른 가치를 추구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나무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짜 나무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감되며 그리고 그것을 프랙티컬하게 해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하는 일들 가운데 형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통의 꿈을 꾸십시오. 형통의 꿈을 꾸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어찌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되게 약해 보입니다. 나는 되게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방만해집니다. 시니컬한 사람들은 방만해집니다. 왜요? 이거 해야 되는 거니까 하긴 왔는데 안 될 거니까 미친 듯이 할 건 없습니다.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쵸? 전쟁에 내가 죽으러 가는 전쟁이야. 내가 도망은 안 갈 거야.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근데 이거 뻔히죠. 이 사람이 열심히 싸우겠습니까? 아니요. 도망은 안 가겠죠. 열심히는 안 싸웁니다. 하지만 이기는 전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이기는 전쟁이야. 우리가 맞고 하나님의 기가 우리와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실 거라를 믿는 전쟁이라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전투에 탐해서 그 전투에 탐하는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자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여기서 전사한다 할지라도 이 전쟁을 이긴다는 확신, 이 형통에 대한 확신, 내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죽을 수 있고 여기서 끝날 수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자체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그 확신이 그가 이 전쟁을, 이 필드를, 이 현장을 진지하게,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제대로 꾸게 살아낼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형통의 꿈을 꾸십시오. 형통의 꿈을 꾸셔야 됩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동감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다. 문제입니다. 하나님 뜻을 내가 구현해내지 않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다. 내가 율법을 알지만 율법을 모르는 것이 문제이고 내가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내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율법을 알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다면 나에게 형통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들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의 기준을 구현해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필요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주 전투에서 패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전쟁에서 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인생은 인생의 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 자체는 분명히 성공일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십시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형통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들을 들떠서 일을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해봅시다. 1년 동안 저와 함께 달려오셨던 여러분, 여러분이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맞는 것을 하셨습니다. 근데 참 대충 하셨습니다. 대충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어학원 다녀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돈 내셨죠? 화요일에 데이트가 있어서 못 갔습니다. 목요일에는 친구들이 있어서 못 갔어요. 다음 주 열심히 가보려고 하다가 피곤해서 하루 이틀 빠졌습니다. 예습복습이요?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석 달 다녔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뭘 느끼죠? 엄청난 그 회비의 아까움을 느낍니다. 그렇죠? 왜요? 어떠한 진보도 나에게 없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렸는데 나에게 아무런 진보도 없습니다. 왜요? 대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학원이, 그 선생님이 문제였다고 얘기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돌아보십시오. 학원이 문제였고 선생님이 문제였을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걱정 마십시오. 저는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물론 한 3, 4년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 배운 다음에 제 수준의 문제를 제시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좀 더 집중하십시오. 새해 첫날, 첫 아침에 따뜻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좀 드린다면 우리 좀 더 비장합시다. 많은 익스큐즈가 있을수록 우리 가운데 그것이 성장의 장애가 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매주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이 있으십니까? 안 나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일이 있어 이번 주일에 못 나왔다면 주중에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설교 받아 듣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내가 주일에 와서는 한 시간씩 기도하니까 내가 한 시간씩 기도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주에 못 나갔다 이번 주에 쉬면 그럼 내용성은 누가 지켜줍니까? 아무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드립니다. 자유하십시오. 율법은 일정한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 신앙생활은 일정한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성경 공부 듣는다고 내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유한 자답게 자유롭게 하십시오. 진정한 자유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향해서 나의 자유의 기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유는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되는 대로 내 기회들을 방만하게 낭비하는 것입니다. 자유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 나무가 되는 것이라는 걸 선명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회를 이 나무가 되는 것에 투자하십시오. 내가 주의 뜻을 더욱더 알고자 하고 주의 뜻을 더욱더 동감하고자 하며 주의 뜻을 더욱더 구현해내고자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를 닮은 사람이 되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를 닮은 사람이 되어갈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생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함께 역동하시는 것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타나보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나타나십니다. 여기까지 가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동감하지 않아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동의하고 동감하고 구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부정할 수 없이 내 삶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을 꿈꾸십시오. 그 삶을 만들어 갑시다. 그 삶까지는 몇 년이 걸립니다. 하루의 감동, 한 번의 찬양, 한 번의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까지는 몇 년이 걸립니다. 내가 한 주 한 주를 성찰하게 투자해 나가고 한 주 한 주를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나갈 때 내가 몇 년 된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소망을 보시고 오늘의 신앙의 결단 인내를 해나시면서 내년 이맘때 우리가 달라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1년 함께 다녀오셨던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한테 여러분들은 기적이고 선물입니다. 작년 1월 2일에 저희가 첫 예배를 드렸는데 1월 1일이니까 364일이 됐습니다. 작년 1월 1일에 제가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됐을까요? 두려움도 많았을까요? 불안했을까요? 여기 함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선물입니다. 너무나 큰 감격이고요. 그리고요, 정말 감사한 것은 1년 동안 함께 달려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지켜볼 때 여러분들이 작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변화들을 갖고 오신 것 같아서 제가 큰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지셨습니다. 분명히 나아지셨습니다. 분명히 변하셨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조금 변하셨습니다. 이 정도라면 제 안에 두 마음 변해서 너무 감사한데 이 정도라면 10년을 해도 그 속도로는 내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변하셨습니다. 그렇죠? 느끼시죠? 분명히 변하셨어요. 우리 조금 더 기대해봅시다. 2012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설 텐데 그때 내 안에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제사 주님 작년에 내 모습을 생각할 때 아 제가 민망할 정도다. 예, 작년에 그랬구나. 작년 이때쯤 내가 써놓은 글들을 보면 아 내가 좀 쪽팔린다 이럴 정도로 내가 그때 했던 행동과 감정들을 생각하다 좀 그때 나한테 어렵지 라고 느낄 정도로 여러분들 현저하게 남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1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마음을 결단하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일 세파 감정적인 좋은 일이나 나쁜 일 사회적인 어려운 일이나 편안한 일 그 모든 것들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걸음을 자복자복 나아갈 때 하나님 훨씬 닮아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을 것이며 그 닮아져 있으면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가 되어서 여러분들 푸르르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그 형통이 열매를 맺혀지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그런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